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이 귀한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생각으로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이요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눈을 밝히시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빗나간 영혼 없게 하시고 죄의 말씀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의 크고 비밀한 뜻들을 함께 깨달아 알고 영조로 자라가는 복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에서 만약 국민들의 빚을 대대적으로 다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친다면 아마도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가장 많이 빚을 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어릴 때 가장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몸이 제일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처럼 가장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거꾸로 죄를 더 많이 짓자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느 모로 봐서도 옳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정부에서 온 국민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 탕감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로 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부가 빚을 다 탕감해준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흥청망청 삶을 살았다라면 이런 사람을 두고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현실이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앞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때로 장애인들이나 자연재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때 정부가 주는 혜택을 역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색출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 대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한 것은 은혜를 계속 더 있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이 말은 죄가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반전시킬 만큼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항상 굴복시킵니다. 억압과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죄인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참으로 주어지게 되면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때로 윽박 지르고 때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왜 우리가 대어들지 않지요? 얼마든지 그럴 만한 힘과 여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죄인은 절대로 그 죄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옛날에 간혹 정말로 똥통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누가 똥통에 빠졌는데 변소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건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똥통에 들어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있냐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되물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책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해도 불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이처럼 신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신자를 다스렸다가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힘도 어떤 강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는지 어떻게 죽은 자가 되었는지 이제 3절 이하에서 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이 근거와 토대가 되어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도래하게 만든 이 객관적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도 전선을 잊지 않고 스위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그 전력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기어를 넣어서 그 엔진의 동력을 받지 않으면 차는 1m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무슨 상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의무요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가능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객관적인 구속사건이 토대가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인 구속사역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을 언급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바울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동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달의 통로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지금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에게로 세례받았다, 죽음에로 세례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 세례받으신 분 계시죠 많이?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나 혹은 죽음으로 귀착된다. 죽음과 연합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병행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세례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가 작동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질문해야 될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모든 사람 위에 임금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왕 노릇하게 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때로 국가 대항 축구 경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축구 경기가 그냥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8강, 4강으로 가면 토너먼트, 리그전을 벌이지 않고 토너먼트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후반 경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또 연장전도 펼쳤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페널티킥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 4대4, 5대5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키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성공하고 만약 우리 팀이 실수하면 우리가 다 패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패배는 그 선수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닌 팀 전체 패배가 되고 맙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이것에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쁜 일이나 좋은 일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르네상스 합리주의 영향을 받은 현대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삶에 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원리를 도무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아니 전 인류는 다 유기적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한 사람도 실제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전 인류는 다 서로에게 결속되어 있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가가 되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정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자연적인 후손인 저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간은 엄마의 태에서 잉태될 그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클린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첼로 곡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곡인데 이 여자 첼리스트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입니다. 이 첼리스트가 연주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엘가의 그 첼로 콘체르토인데요. 얼마나 첼로 연주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급작스럽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근육이 다 늘어져서 눈도 깜빡 못하고 결국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곡을 듣고 있으면 참 아름답지만 마음의 애잔함의 정서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불치병은 아니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왜? 그와 우리는 결속되어 있죠. 유기체로 결속되어 있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이 그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의 죽음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실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 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성격의 죽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이 성격상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실제 그분도 목숨이 끊어졌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죽었다는 이 죽음의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5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라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이 말은 주 30년경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뜻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뜻인가? 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10절 말씀에서 죽음과 살아남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에 대한 죽으심이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럼에도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인인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그분께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와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인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는 이때 세례 요한으로 받는 그 세례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지만 무슨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라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처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인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분을 파괴할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한 효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나면 모든 책임을 다 벗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도 없어져요.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7장 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사실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효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그 효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합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연합은 다릅니다. 믿음은 방법의 문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분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자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인간을 포로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힘이나 권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망이 왕노로 한다, 죄의 종노로 한다는 이 말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되고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 죽기 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했죠.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죄를 모종의 힘과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지지리도 못 사는 여자가 세계 최고의 가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가부의 재산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잘 살았던 한 남자가 지지도 못 사는 여자와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께 또 파산하게 되죠. 그죠? 결합하게 되면 흥망성쇠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되게 되어지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과 함께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우리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함께 나누면요. 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일을 과거 시제로 묘사한 반면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 시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이 말이 미래 시제고 8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은 미래 시제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러니까 정말로 죄가 우리를 조금 더 건드릴 수 없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일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만약에 미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용서는 받지만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말해요. 칭의는 가능하지만 성화는 가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이 현재 침투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 현재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된 신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쉽지 않아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지금 알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이 능력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에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혜택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라는 이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 실제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경주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이 말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30년, 주 30년경에 우리 주님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로마 가톨릭은 성례주의를 가리킵니다. 성례주의. 그래서 누가 죽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신부 가서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산파로 하여금 세례를 주도록 만들어요. 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게 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가리켜 소위 성례주의라고 말합니다. 성례주의는 의식 그 자체가 효력을 발산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일은 믿음을 떠난 의식 가운데 발생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데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은 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통한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받는 세례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간에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우리가 실제로 물세례 받는 그 세례의식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세례가 실제 의식으로서의 세례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육 몇 주 받으면 그냥 세례 베풀어요. 대답을 잘 못하면 대답을 가르쳐줘서라도 세례를 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의 고백과 세례의식은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단지 세례만 받아서 세례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제스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루어진 세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을 또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이 이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뒤로 그냥 자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거듭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예요. 꼭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강조입니다. 뭐라고 그런데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공동체가 생성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구속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누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면 모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걷는 사건을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이 말은 모세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모세 안으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죠? 그를 추적해 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멸절당했습니다.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과거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죄의 세력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일에 방해했던 애굽의 세력이 이제는 다 죽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사흘 길쯤 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 벽들을 구워 집도 주지 않고 벽들을 구우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 하냐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그렇게 대응하겠죠.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자면.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모세가 살아있었던 그 이후로부터 몇백 년 혹은 천 년이 지난 다음의 사람들도 이 구속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낳은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런데 저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첫째,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야 돼요. 그죠? 예. 저희 아버님 태어납니다. 1931년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1945년에 8.15 해방이 있었죠. 해방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남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저희 아버님이 북에서 내려왔거든요. 인민군으로 내려왔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남한, 북한 제3세계 중에 남한에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6.25를 본 적도 없고요. 저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서 노임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나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저희 아버님이 낳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경험한 모든 사건은 사실은 제가 경험한 사건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 의식을 가르쳐 주셨고 유월절 의식을 너희들이 앞으로도 행해야 되고 그 의식을 행할 때 후손들이 도대체 이 의식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13장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그 일은 공동체에 속했던 몇백 명, 몇천 후에 태어나게 될 각 개인이 실제적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함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유월절 날 밤에 이렇게 문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오늘날, 오늘 이 밤이 다른 날의 밤과 뭐가 다르지요? 이렇게 물으면 부모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가? 본래 우리들은 수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은 물론 바로의 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자유인이 되었지? 왜 자유인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이 나를, 부모인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신약시대 세례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 구성원이 되면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발생되고 우리도 그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과와 능력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고 죄를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만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이 새 생명의 삶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 그냥 세례만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옷 두 벌 입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리한테는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말했고 군병장한테는 무기로 힘으로 윽박지르지 말고 너희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죄로부터 더러움을 씻는 은혜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광범위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삶으로 나타납니까? 많이 있는 것은 나눠주고 그 당시 세리들은 관행적으로 한쪽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불화받아가지고 많은 세금을 거두고 세금 일정한 세금은 주고 많이 거둔 것은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군사들에게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월급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겁박해서 빼앗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의 본질은 뭐냐?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고 육적인 성품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6장 이후에 매우 자세하게 8장까지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 안에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숨쉬고 살다가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충족시키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과 힘을 다 기울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놀라운 경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의 내적인 삶의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